눈의 아들 여호수아 아홉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종 크리스천 여호수아 23장 24장 공부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모세 같은 능력이나 카리스마가 없는 그 아주 평범한 후계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가를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하고 나이가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전쟁할 날은 없지만은 가나안 거주민까지 다 몰아낸 것은 아닌데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맡겨진 일이지만은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거주민들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될 것을 염려하는 여호수아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간절한 부탁의 말씀이 오늘 말씀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다.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걸 목표로 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왔지만은 이제 목표가 다 이루어졌는데 더 할 일이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사람들은 목표를 다 이룬 후에는 시간과 물질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속삭임이 들어옵니다. 그동안 참 수고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네 인생을 즐겨라. 너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 이거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 자, 어려울 때는 오직 목표를 달성하려고 뭐 다른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근데 이제 하는 일도 익숙해지고 스카웃 제의도 들어오고 하는 일이 곤태감이 들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때는 바로 이때. 이때는 이제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쌓아올린 그 물질 또 경력 뭐 이런 여유가 생긴 시간 등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돌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큰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세계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모든 것이 다 안정된 이제 50대에 들어가니까 게을러져요. 그래서 이제 실컷 자고 늦게 일어나서 창밖을 보니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유혹이 찾아오고 다윗 가문과 이스라엘의 비극이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 인생의 가장 위험한 순간은 바로 어떤 목표를 달성했을 때, 내가 안정됐을 때 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이제 2022년 새로운 해가 열리고 하나님도 새 일을 행하십니다. God doing a new thing이라고 그랬죠. 우리도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향해서 돌진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했지만은 이제부터는 이런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고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와 종교를 완전히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야 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안정됐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영적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하지 않으면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서 생활의 안정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은 지금까지 이룩한 것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시는 얘기입니다. 실행을 못해서 그렇죠.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국가들을 다 정복하지만은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더 이상 싸우기가 싫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농사를 해봤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시작하는데 뭐 농사를 할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을 네? 데리고 있으면서 농사도 배우고 심부름도 시키고 뭐 참 할 일이 많습니다. 왜 쫓아냅니까? 이스라엘의 장점과 가나안의 장점을 합쳐서 뭐 이런 것들을 다 평화롭게 잘 한다면은 훨씬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화평하게 지나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사람이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다가 보면 가나안의 그 부패한 문화와 종교가 이스라엘에 스며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하나님 백성의 영적 부흥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이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이 너희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방 사람들과 섞이지 말고 멀리할 것을 교훈합니다.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않으면은 이방 족속들과 서로 왕래하고 결혼하고 그러다 보면은 완전히 엉망이 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잘 해왔죠.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열심히 앞으로도 마땅히 가야 될 길을 간다면은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을 약속을 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이에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대단합니다. 1대 1,000입니다.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해 싸우심이라. 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데 1대 1,000이 문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감사하고 신앙생활도 더 잘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지만은 성공한 후에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 그것이 사람에게 있는 그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우리 오늘 이사야서에서는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라 그러지만은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에 과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 신앙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이런 것들을 자주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살펴보지 않으면 다 자기가 한 줄 알아요. 그래서 계속되는 24장은 여호수아가 세겜의 모든 지파들을 모으고 그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을 상기시키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결단을 하게 합니다. 참 이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참 그 마땅히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 혼자서 결단하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있다면은 자 지금으로 하자면 좋은 목사겠죠. 좋은 목사들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상기시키고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앞으로 뭘 해야 될지 결단시키는 역할이 이 목사들이 할 일입니다. 이 목사들이 이 일을 안 하고 엉뚱한 일만 하고 있다면은 그 교회는 그 신앙 공동체는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16절, 19절입니다. 자,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선언이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섬기겠다 그러는데 너희들은 못 섬긴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백성 곁을 떠나야 하는 여호수아의 염려가 이미 이스라엘이 가나안 문화에 오염돼서 하나님과 이방신을 같이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부터 없고 풍요를 상징한다는 가나안의 신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도 혹시 있다면 그것도 얻어보겠다. 참 약속 빠른 생각이죠. 그런데 이거 세상에서 얘기하는 양다리 걸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양다리, 이런 자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섬길 수 있는 선택하라고 한 것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같이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을 한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너희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한다. 그리고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여기 You are not able to serve the Lord.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섬기겠다는데 너희들 못 섬겨. 이 히브리어 질투하는 라는 그 형용사는 콘노는 exclusive service예요. 그러니까 독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마치 질투하는 여인처럼 나를 독점해서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 혹은 사랑하는 연인 간의 관계가 같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예수님의 신부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성 간의 관계에 있어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있는데 무엇일까요? 우리 수현 씨 알아요? 이성과의 관계는? 그러면 이제 이성을 가지고 결혼한 사람들한테 물어볼게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있어요. 부부 사이에, 뭐 애인 사이에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게 있어요. 네. 그거는 내가 사랑하는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동시에 만나고 있다는 거. 네, 이건 정말 못 견딥니다. 이게 질투심도 나지만요, 이건 배신입니다. 질투심을 넘어선 배신이에요. 이 그 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드라마 보면 별별 일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냥 쳐들어가서 머리채를 기어잡고 그 교양에 있는 여인들이, 예. 네. 다음, 네. 이렇게 화가 안 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표현들이 하나님이 콧김에서 막 그냥 불을 낸다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신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여러분 아직 경험 안 해봤죠? 본질상 남녀간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가질 수 없는 게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세상과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래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는데 나에게 두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시에 있다면은 질투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은혜를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unable to serve the Lord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뒤에는 항상 비극으로 끝납니다. 배신당한 이성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네. 배신당한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가 뒤따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 잠깐 뭐 겪는 짓 하도 됐지 않을까 그러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23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면은 확실히 알라. 성경, 구약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알래요. 뭘 확실히 알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않으시겠대요. 그러면 그들과 같이 살다 보면 그들이 너희가 올무가 되면서 덫이 되면서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동안 이렇게 놓은 거 많이 있죠? 딴짓하면요, 여러분, 이거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다 날아간다. 그걸 확실히 알라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참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는 처음에 그렇게 평범하고 연약해 보이는 여호수아가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이 정도로 권위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은 늘 용서하시죠. 하나님이 절대 그냥 넘어가지 못한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한 발, 그리고 세상에 한 발을 걸친다면은 양다리를 걸친다면은 아예 나의 마음 속에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 한번 해봐. 사랑이 되나? 하나님은 성기겠다는 생각까지 걷어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토록 못 잊어하는 세상이 결국 나에게 올무와 덫이 된다는 아주 두려운 말씀입니다. 네, 상대방이 지금 바람을 피는 걸 발견하는 순간에 그래 너 그 사람하고 살아봐 한번 어떻게 되나.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항상 나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거 자주 살펴보라 이런 얘기예요.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과 재판장과 관리들을 부르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자 이삭 이스라엘의 시조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뿌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두 뿌리가 있습니다. 불신앙의 뿌리.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던 육신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던 신앙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천에도 두 뿌리가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던 이 세상에 있던 뿌리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이 생긴 후에 갖게 된 신앙의 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못된 신앙이라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못된 신앙이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생기는 순간하고 그냥 못 모르고 부모 따라다니는 신앙하고는 뿌리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나안 땅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있는 이 크리스천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죠. 이걸 바로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내가 세상의 진액을 빨아들여서 세상적인 열매를 맺을 수도 있어요. 이거 세상적으로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있는 이 믿음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17에서 19절입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여 있는데 돌 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을 대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듯 여러분 돌 감람나무는요 감나무는 감나무인데 먹을 게 없는 감나무예요. 그러니까 돌 돌배라 그러죠 우리. 네. 참 감람나무는 진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 돌배에 있는 나무 가지를 꺾어서 참 감람나무에 덧붙인 게 우리 크리스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원래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유대인인데, 우리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이 우리의 그 나쁜 뿌리에서 잘라내셔 우리가 유대인 뿌리는 그 교회 뿌리에다가 접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접붙임을 당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좋은 뿌리에서 나오는 그 진액을 빨아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 그를 보고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이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 우리 조상의 돌감나무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그 참감나무에 접붙여서 하나님의 진액을 받아들이고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데, 만일 내가 이 나무가 두 개 뿌리에서 두 가지 잔액을 빨아들이면 좋겠지만은, 가능하지도 않지만은, 이 두 가지 잔액은, 진액은 속성이 완전히 달라서 항상 부딪힙니다.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장 17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네.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 아래 있을 적에는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만은 오히려 육신에 그 사로잡혀 있으면요. 여러분이 얻을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육신이 주는 그 정욕, 욕심 이런 것들만 얻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같이 가면 사람들한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바울이 한 말입니다. 전부 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뭐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타입의 리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아주 권위주의적인 그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아주 그 민주적이고, 네, 공동체적인 그런 리더가 있습니다. 모세가 카리스마가 있는 권위의 리더라면은 여호와서는 그 반대, 민주적이며 공동체적인 리더입니다. 그래서 겸손합니다. 여호와서는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점점 여호와의 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갖는 종으로 바뀌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그 평범한 여호수아가 나중에 권위를 가진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는가를 우리가 살펴봤던 것인데, 자,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점점 여호와의 종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 자세, 그리고 그 자세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저는 자세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배려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 카리스마가 없는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특별히 배려하는 장면이 저는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여호수아의 기도, 해와 달을 멈추게 해달라는 여호수아의 그 참 얼토당토한 그 무리한 기도에 응답하신 건데요. 참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가? 그것보다도 어떻게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나님한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는 앞에서 담대하게 할 수 있을까? 여호와는 자기가 기도하면요, 하나님 무슨 일인지 들어주실 것을 담대하게 믿었던 얘기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대단하죠. 하나님 그 확신을 어떻게 배반을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서 기도에 응답을 하지 않으시면요. 그건 여호와서는 그때부터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지도 자격이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잘 보시고 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방법이 중요하지 않겠죠. 하나님 뭘 못하시겠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한테 참 얼투당투하는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해주실 겁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들어주실 수도 있다. 그런 말씀 같아요. 자, 여호수아 1장 1절, 그 다음에 여호수아 맨 끝장 24절, 29절입니다. 여호수아 중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자,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비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이르시되, 그런데 끝날 적에는 이루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네, 처음과 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는 그냥 모세의 비서에서, 비서 무슨 비서입니까? 종이지. 여호와의 종으로 바뀌는 장면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33번의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전해지는데, 저도 누가 세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전해집니다. 근데 이미 철기 시대에 들어와 있던 가나안의 그 철로 만든 병기들에 비하면 뭐 이스라엘이 무슨 병기가 있었겠습니까? 아주 이런 병기를 가지고 새로운 세 번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네, 이건 뛰어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전략이 어디서 왔을까요? 네, 여호수아는 이 모든 능력을 리더로서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부터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의 2절에서 6절 중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구절들이 나오는데 제가 좀 요약을 했습니다. 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네,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입니다. 너희 발바닥을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여호수아가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붙들고 늘어졌다는 얘기 같아요. 자, 이걸 한번 해석해 봤습니다. 첫째,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라. 너 혼자 일어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민주적인 지도자가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공동체적인 지도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독단적으로 너 혼자 잘났다고 판단하지 말고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듣고 여러 사람의 지략을 모아라. 우리 전번 시간에 한번 했죠. 잠언에 여러 사람이 지략이 합해지면은 뭐가 된다 그랬죠? 좋은 전략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잠언 말씀이었어요. 한 사람의 머리보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다 듣고서는 결정을 하면은 전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던 얘기 같아요. 둘째, 발바닥으로 밟아야 네 땅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해주실 테니까 너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구경만 해라 이런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너 열심히 밟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네 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상 무슨 얘기예요 이게요? 하나님이 하실 것만 믿고 가만히 앉아있던 얘기 말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거를 최선을 다해서 행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프랙티컬한 얘기예요. 셋째, 강하고 담대하라. 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요? 그냥 그래요?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담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겁을 먹는 사람이. 제가 참 험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제가 된다고 그러고 생각을 하고 그냥 밀고 들어갔을 때 되지 않은 일이 없었어요. 참 기적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자, 이게 모세가 죽은 후에 참 두려워하고서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여호와서가 부득득 건드려졌어요. 철저하게 순종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서는 시작할 때 모세의 시종이라고 소개되지만 생을 마친 때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 위대한 호칭. 그리고 후세 학자들은 여호와서를 구약 속의 예수라는 호칭을 주는데 충분한 이유가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여호와서의 삶이 순종의 결단의 삶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서는 순종한 것뿐만이 아니고 그 순종을 삶의 결단으로 행동으로 옮겼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여호와서의 위대한 점입니다. 여호와서가 여호와의 종으로 된 일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면은 크리스찬은 사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크리스찬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찬송했죠.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우리 보고 하는 얘기예요. 네, 얼렁뚱땅 믿는 척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면 종답게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땅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성공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다 완성하는 그런 하나밖에 없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결단이 무엇일까요? 아까 같이 읽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얼마나 결단합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결단을 이어받은 백성들의 삶 역시 24장 3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와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 여호와가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호와서도 그렇게 살았지만요. 여호와서의 그 지도자들도 여호와서가 이끄는 그 지도자 팀들도 여호와서가 사는 날까지 그리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고 사는 날까지 여호와를 섬겼더라. 죽는 날까지 여호와를 섬겼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도자가 위대하면요.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도 같이 위대해지는 이유입니다.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여호와서는 모세 같은 카리스마는 없었지만은 참 대중들과 같이 파고 들어가서 이 대중들과 같이 일어나서 대중들을 부추기면서 같이 하는 아주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 독식하고 자기 혼자 잘났다는 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도약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나온 삶을 자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한 일을 기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실 평생 하나님 한 분, 예수 한 분만을 따른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주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만을 따르겠다. 나는 나와 내 집은 나와 내 집은 왜 들어갔을까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네, 나 혼자 갖고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섬기려고 해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딴지를 걸면요. 여호와를 섬길래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입니다. 자,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그랬죠. I am doing a new things. 자,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을 믿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해야 되니까 우리도 머리를 쥐어짜서 뭔가 새 일을 구상하고 생각하고 그런 얘기예요, 이게? 여기서 그런 얘기 같지는 않아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같이 따라하십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네, 여호와를 섬기다 보면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내가 해야 될 모든 일을 가르쳐 줍니다. 네, 그리고 모든 지혜는 우리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혜를 주시는 방법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사람의 지혜를 같이 모아서 전략으로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기도 합니다. 자, 2022년 새해에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는 세상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세상교회, 그리고 우리 세상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